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우리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우리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11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래를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묵을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의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기쁨과 감격의 날에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부족한 자를 통해 말씀 전해지지만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 안에는 충분한 은혜로 공급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의 오심이 삶의 가장 큰 기쁨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입니다. 주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고백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양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양 옆에 분들에게 또 앞뒤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안 해서 좀 어색하시긴 하시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알고요. 그래서 이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좀 더 알고자 이 시간 성탄 그 밤의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과정 살펴보다 보면은요, 더 큰 관점에서 성탄에 대해 이해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성탄 그 밤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나신 날의 기록은 복음서마다 다릅니다. 우선 성탄의 밤에 기록된 복음서는 두 권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헌데 이 두 복음서의 기록에도요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동방의 박사들의 등장이 있고요, 헤롯 왕의 유아 학살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자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주님 나아신 순간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크게 배척받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밤에 대한 마태의 그 기록을 보고 있자면 매우 긴급하고요, 또 격동적이기로 그렇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누가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은 목가적으로 그려집니다. 가축 우리의 누신 우리 예수님, 천사들의 찬양, 목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경배의 그 장면들이 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은요, 마태의 기록보다는 좀 더 평강과 은혜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둘 중에 우리는 누가의 기록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의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의 이동, 그리고 성탄, 그리고 그날의 일들, 그날 그 밤의 기록을 통해 누가가 전달하려고 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이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맨 처음 보시면은요, 그때에 라고 그리 말합니다. 여기 그때란 언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이 임박했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의 나심이 임박한 때에 대하여 말해놓고서 그 후 누가는 갑자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지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1절로 그 3절 말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어떠한 상황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의 인구조사 명령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어진 가이사 아구스도, 역사학적으로는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친척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여러분 율리우스 시저는 사실 옥타비아누스의 외증조부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저가 나중에 이 옥타비아누스를 양아들 삼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까지 즉위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 후 200여 년간 여러분 로마는 아주 크게 발전하게 되죠. 로마 제국의 황금기를 이끈 이 황제 옥타비아누스, 방대한 제국의 통치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는 시행합니다. 그중 하나가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인구조사였습니다. 여러분 방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또 세금 징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그 기준들을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흥미롭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누가가 이 일을 굳이 복음서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누가는 이 일을 왜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너무도 중요한 또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부분의 그 앞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의 탄생이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와 또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 탄생의 역사적 근거의 확보보다도요, 더 큰 이유가 오늘 이 부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인구조사 명령, 누가가 이리 자세히도 복음서에 기록한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 탄생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더욱 강조해 주려는 그 근거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 그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께서 말씀의 성취로 이루신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인구조사 명령, 여러분 어떠한 일로 지금 본문 가운데 이어집니까? 여러분 보면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든 이들이 이 인구조사 명령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그렇게 되돌아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다윗에 가면 유다지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 5절 6절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가? 이때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임박했었던 때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에 따르면요, 로마의 인구조사 방법을 따른다면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인구조사 받으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4절에서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다고 그리 말합니다. 그러니 이들 자기가 머물고 있던 나사렛에서 여러분 인구조사 응하였으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들 베들레헴까지 되돌아갔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아내의 출산이 임박하던 때였습니다. 어디 쉽게 돌아다닐 수가 없었던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요, 유대 민족의 민족적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그 법을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응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대민족 고유의 인구조사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율법 준수에 아주 강직했던 그러한 요셉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는 더욱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가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결정, 우리는 이 모든 상황과 이 사건의 흐름이 누구의 의지대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구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 당시 유대민족의 민족적 자존심, 요셉의 개인적 성품과 임박한 출산의 시기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 딱 맞아 떨어져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다 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우연이나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상황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자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각 개인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시간을 이끄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요 메시아가 된다 말씀하셨던, 예표하셨던 구약의 모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직접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정확하게 맞추어져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예수께서 이 땅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오셨음에 대하여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자 이리 일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때가 찼다는 것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그 구원의 계획의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임을 갈라디아서 말씀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상황과 시간만이 아닙니다. 예수 탄생의 장소도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베들레헴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예수 탄생의 장소가 이 베들레헴으로 정해진 것도요 모두 하나님의 의지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들레헴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유명한 다른 장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베들레헴이어야만 했었던 이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회복, 은혜, 그리고 구원의 시작이 일어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창세기 48장 7절에서 처음 언급됩니다. 야곱이 죽을 때 그 언급되어졌는데 그 후로는 성경에 재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확실하게 재등장한 곳이 있는데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모압 땅에서 완전히 망하였던 나오미가 이제 이방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와서 주의 회복을 경험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회복이 점점 커지기 시작됩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역사는 그치지 않고요 결국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울 자 찾으시려고 사무엘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여러분 다윗 세울 때에 그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광이 시작된 장소, 여러분 그곳이 베들레헴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후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권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그리 약속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도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의 구원과 그 회복의 일을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 시작하실 때에 그를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도요 어떤 것 하나도 허투루 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운행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날 그 순간에서부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산할 때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전부를 움직이셔서 이날 성탄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일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각각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일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한 역사를 주관해 주시리라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 두 번째, 약한 자들을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제일 처음 찾은 이들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특별히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먼저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존귀하신 예수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경배받으셨다라는 것이요, 사실 당시의 인식으로는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목자들에 대한 인식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양을 치던 또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무시받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목자는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항상 산과 들에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배로부터 늘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져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들을 도저히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법정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리마저도 그들에게는, 목자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러한 인식들을 다 생각해 보면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우리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당시의 관점으로는 선한 목자란 존재하지 않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 그래서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왜 하나님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이들에게 제일 먼저 알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회적으로 신뢰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도록 그렇게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이 처음부터 애초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이들을 향해 계셨음을 알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 보면 거기에 동방 박사들, 아니 동방에서 혹시 온 왕들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 먼 길 왔어요. 우리 예수님께 경배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그들이요, 분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목자들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했던 이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어떤 존귀한 사람, 그 누구도 예수님 나신 밤에 찾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동방의 그들을 굳이 아기 예수 있는 곳까지 인도하셔서 그들로 예수님을 경배케 하신 것입니다. 낮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심, 여러분 이것 이후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는 더욱더 짙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요, 언제나 병든 자들, 세리들, 부정한 여인들과 같은 죄인들에게 향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날 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방문은요, 앞으로 예수님의 관점이 누구를 향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앞서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낮은 자들과 약한 자들을 위하여 세상의 낮은 곳으로 오실 결심을 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그런데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낮아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진정도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했고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애썼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더욱 낮은 곳으로 스스로 오신 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저 세상의 고관 대작들 중에 오셨더라면, 아주 부자인 인생 중에 오셨더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 구원의 감격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낮은 자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낮아짐이 결국 우리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참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세상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큰 역사 중에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아지기로도 작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우리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우리 모두의 성탄에 오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쉴 새 없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 땅의 구세주 오신 예수님, 우리 곁에 오심은 물론 더 낮은 자를 만나시려 더 헌신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의 내가 구원받았음을 정확하게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 더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